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와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2절에서 24절까지 세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단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15년 4월 우리 다섯 분의 권사님들을 임직해 세우면서 저도 우리 교회의 위임 목사로 위임받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위임 때 우리 교회가 저에게 패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글씨로 쓴 것도 아니고 레이저로 새겨가지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단하죠? 무슨 정신으로 그 말씀을 새겨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 갈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사명의 길에 처음 나설 때 주로 청년들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앞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잘 알지 못하면서 이제 많이 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거의 마쳐가면서 앞에 무슨 일을 당할지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행전 20장은 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들을 하게 된 그 경로와 배경은 이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부탁을 못 드렸네요. 제가 그냥 목소리로 할게요.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앉으셔도 돼요. 예. 그냥 지도 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아시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3차 선교 여행에서 거진 3년간 사역한 곳입니다. 에베소 보이시죠? 지금 터키 이렇게 동그랗게 아시아, 거기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3년간 사역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칠 쯤에,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마게도냐와 고린도 유럽 교회들을 한번 거쳐서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구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반드시 보아야 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 교회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생긴 교회지만, 후배 교회들이지만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그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지고 가서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뭐 유럽 말을 하거나 헬라 말을 하거나 히브리 말을 하거나 한 몸인 것을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을 계획했어요. 중요하게 바울이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런 유럽의 북쪽에 있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하면서 헌금을 모으면서 고린도로 향해 가면서 주고받은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로마를 꼭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당장 갈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면서, 3개월 동안 겨울 있으면서, 겨울에는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날씨가 험해서. 겨울을 나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였습니다. 지난 3주간 로마서 살펴봤죠.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일생이 복음에 매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관한 놀라운 편지를 썼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가고 싶었어요. 유월절은 봄에 있잖아요. 이른 봄에. 근데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 배 타고 가지 않고 다시 위에 거쳐왔던 마게도냐 교회들을 거쳐서 육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그 4월 초 그 시기는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저 마게도냐 교회를 거쳐서 오순절이라도 맞춰서 가려고, 오순절은 한 5월 말쯤에 있잖아요. 거기도 맞춰서 가려고 이제 막 가고 있던 중입니다. 일정이 급했기 때문에, 왜 절기에 맞춰가냐면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기 때문이지요. 또 바울도 서원한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서원을 갚아야 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급하게 가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겼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눈물과 기도로 섬겼는데,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를 안 들리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들를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 에베소 가까운 항구에서 배에 타고 있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목사로서의 바울의 심정과 모습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의 설교가 7번인가 8번 나오는데, 바울의 설교가 때로는 전도자로, 때로는 복음 설교자로, 때로는 신학자로, 이런 그 바울의 설교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20장은 돌보는 사람으로, 양떼를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참 잘 나와 있는, 참 어떻게 보면은 간절하고 참 이렇게 눈물도 글썽글썽하게 하는 그런 바울의 말씀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옛날에 어떻게 에베소에서 눈물과 기도로 섬겼는지, 또 뭐 여러 사람 앞에서나 각 가정 앞에서나 한 사람 앞에서나 주의 말씀을 전했는지 밤낮으로 전해서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전한 그 얘기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가는 거야 계획에 따라 가는데 그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매어라고 개혁개정에는 번역돼 있죠. 개혁 한글, 옛날 우리 한글 번역판에는 내 심령에 매어, 우리 방금 읽은 개혁개정판에는 성령에 붙들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는 그 스피릿, 푸뉴마란 말이 바울의 심령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원문에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번역본은 심령으로, 어떤 번역본은 성령으로 번역했어요. 별 차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아무리 뜻을 갖고 계셔도, 성령이 아무리 알려주셔도 그게 내 심령에 확 박혀서 내 심령에 소망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내 마음으로 소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길이고, 그 길이, 그 알려주신 그 뜻이 바울의 심령에 콱 매여서 마치 사슬에 매인 것처럼 딴 길로 갈 수 없는 부담과 책임감이 되어서 가고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벌써 몇 주째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의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의 소망이 될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냥 내 계획과 내 소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서, 이미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제목이 될 때, 내가 섬기는 그 선한 섬김이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다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이 될 때, 성령의 소망이 내 심령에 묶기 메인 바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심령에 매어서 성령의 붙드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성령님께서 가는 도시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는 도시마다 말씀하셨다는 거 보니까 아마 형제들하고 도시마다 교회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울이 뭐 환상 중에 나타나셨을지도 모르고,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셨을지도 모르고,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감추고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 답답하다고 세상에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알고 같이 하기 원하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뜻을 알려주세요. 오래 기다리면, 믿고 순종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시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셨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성령님의 뜻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또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속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앞에 놓아두신 그 길을, 내 달려갈 길을 가는 그 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비장한 장면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을 알려주셨다 했는데, 사실은 그 여행 중에도, 그 다음 추후 여정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에, 지금 페니키아의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 예루살렘 저 북쪽에 거기 항구 도시에 도착했어요. 두로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형제들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과 이틀 동안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을 감동으로 알려주셔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또 어디를 갔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는 전도자 빌립이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 올라왔어요. 내려왔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옛날에 성경에 한번 등장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때도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이제 막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가보가 또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바울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묶으면서 이 허리띠 주인이 누구냐? 이 허리띠 주인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처럼 예루살렘 가면은 이렇게 묶일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당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던 형제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선생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시잖아요. 한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 그냥 알려주셨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살으라고 헛되기에 죽지 말라고 알려주신 거니까 가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울고 이렇게 나를 붙잡아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바울을 보내고 근데 보내면서 울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구원자라고도 합디다. 니들한테 나는 누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처음으로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예수가 그냥 병 고치는 사람 멋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메시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 영광이 드러났을 때 예수께서 또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정체가 그 영광이 그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처음 고백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죽을 것을 처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참 주님한테 칭찬받았죠. A+ 학점 받았죠. 그랬는데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라도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죽는다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마음이었지요. 주님을 사랑한 것이지요. 선한 것이지요. 자기의 생각이었고 자기의 선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베드로의 선함으로 그쳤을 때 사탄의 생각하고 같아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바울의 심령을 붙들어 맸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믹스트 메시지, 이랬다 저랬다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시는 건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다가 가면 죽는다고 그랬다가 그럼 가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성령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분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죽더라도 잡히더라도 가겠다고 갔는데 바울이 무슨 특별한 의지가 있어서 바울이 무슨 특별한 헌신자라서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무척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움으로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이 직장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일을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게 성공의 길이고 어떤 게 편안한 길이고 어떤 게 내 목적을 이루는 길인지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과 다른데 내 소망과 욕심과 생각과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선하게 나를 구원하셨다.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를 들이실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가 죽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작전 세우시는 분이고 나는 그 작전이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알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보다 훨씬 좋고 멀리 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높은 곳까지 통달하셨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눈에는 사망의 골짜기고 어둠의 길이고 환난이 기다리는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늘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오나요? 때로는 반항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엄마 아빠는 더 알잖아요. 애들보다 세상을 살았고 지혜롭고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잖아요. 믿고 따르는 애가 이쁘고 귀엽잖아요. 제가 우리 충원이 큰 애를 데리고 5살 때 중국 간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중국에 둘이서 아빠랑 애랑 가는데 얘는 신났죠. 이제 막 그래가지고 공항에 있는데 하필 또 그날 폭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가 연착되고 연기되고 뭐 터미널을 이리 옮기랬다 저리 옮기랬다 막 그러고 우리 애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북경에 가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서 연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놓치게 생겨서 이제 막 나는 이제 전화하고 연락하고 막 하느라고 정신 없는데 우리 애는 신나고 제일 재밌더라고요. 아빠랑 가는데 뭐 터미널을 옮기래 옮긴대 아빠 가자 막 그러고 막 가고 아빠가 막 전화하느라고 이 안내 방송 못 들으면 아빠 이 방송 나왔는데 이랬대요 막 그래가지고 막 신나고 가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야 너는 참 좋겠다 아빠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참 좋지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는 참 좋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 우상이 뭐냐면요 하나님 보고 내 눈에 보이라고 나 듣고 싶은 말 하라고 내 계획을 도와주라고 내 눈에 보여지고 들을 만한 말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상은 손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고 우상은 발이 있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을 것이라고 시편은 경고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원하고 내 길만 도와주시라고 내 있는 자리만 밝혀주시라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기를 꺼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여기가 좋다고 할 때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우상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복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의의 길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지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영생으로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믿고 살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니네 소망대로, 너희 계획대로, 너희 능력대로만 살지 말고 그 결과를 역사 속에서 너희 인생 가운데 이미 보았으니, 아니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감당했으니 너희는 이제는 나를 믿고 내 말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보내는 곳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무슨 특별한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반항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옛날 습관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억울한 것 같고 너무 무거운 것 같고 부담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아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그 길이 복되고 의롭고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크고 영원하고 선한 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살아갈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때로는 믿음밖에 가진 게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밝히 대낮과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청년들만, 목사가 안수받을 때에만, 이제 사역의 길에 막 들어서는 철없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이라도, 인생의 경험을 다 하신 어르신들이라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가야 될 길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고 동행하시는 길이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과 나의 관계된 사람, 우리 가정과 나의 일터와 교회와 지금 이 동네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에 가서 우리 은사 선생님을 뵀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서 오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강의하는 내용도 바뀌었고, 이제 70이 넘어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근데 막 강의 내용도 바뀌고 뭔가 하시는 일도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배울 때에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양반이 사실 시골 신학교에서 그냥 몇 사람한테 가르치기 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기를, 선생님 얘기를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책도 많이 쓰시고 하버드 이런 데에서 막 예일 같은 데서 막 강의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이 선생님도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공부한 사람이니까.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요즘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에 원래 이 성지순례객들을 데리고 1년에 서너 차례 다녀오시던 분이에요. 한 20, 30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뭐 아랍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뭐 이런 주변 나라들에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분이 초청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아무 편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이지만 아랍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정말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얼굴만 봐도 그냥 분노가 치미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일에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얼마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잠깐 뵙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1년에 한 3번 정도는 이스라엘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경찰들과 또 애굽 사람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대화하게 하는 뭐 그런 일에 자기가 다녀서 일하고 있다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인지 말씀을 그 눈으로 간절하게 읽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강의하는 내용도 이 양반이 그 저희가 배울 때 출애굽기를 이렇게 노트를 적어가면서 공부한 거를 스무 번을 했대요. 그 노트가 다 있대요. 출애굽기만 뭐 다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생각이 확고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쓰임을 받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도 더 깊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서 강의 내용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싫어한대요. 아버지 그러다 죽어요. 아버지 아무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다 자기 이익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상대방의 얘기 들어보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러다 죽을지 몰라요. 위험해요. 아버지 갔다 오시면 꼭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비로소 자기가 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하고 있는데 선생님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흉내만 내고 있는 건지, 하나님 무슨 뭐 열매가 있는 건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막 하려고 하던 참에 70이 넘은 사람이 이제는 그냥 잘 하던 일을 마무리하면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로운 자리, 무슨 정치가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위험한 그 자리,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열매가 실효가 있을지도 모르겠는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그 선생님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이런 분한테 배웠구나. 이런 분을 알고 있구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크게 할수록 큰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번쩍번쩍하는 기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온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능력의 근본인 것을 그 광야 시험에서 몸소 이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모세도 자기 혈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광야로 쫓겨가서 40년간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시냇가에서 혼자 매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 신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눈다고 하더구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해서 구원하기 전에 과부에 그 물, 뭐 기름 한 병, 뭐 밀가루 한 그릇, 그거를 가지고 과부를 먹여 사는 일을 했잖아요. 엘리야가 가져서 나눈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그 믿음을 과부와 나누었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키는데, 가장 소망 없는 곳으로, 가장 일이 되지 않을 그럴 곳으로, 악이 금방이라도 이길 것 같은 그곳으로, 사역자가 가서 일하다가 죽을 것 같은 곳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왕궁으로 향했고요. 모세는 바로의 궁전으로 향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 속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씨가 심겨질 때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의 주인이 언제 씨를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심는 곳에 보낼 것인지 거두는 곳에 보낼 것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언제가 때고 언제가 철인지, 어느 자리에 누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것이에요.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열매를 거두시려고, 그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려고,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식들이 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내가 씨를 뿌릴 때이면, 씨 뿌리면 금방 열매가 맺지 않잖아요. 금방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씨를 뿌려야 될 때이면, 아니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뿌려져야 될 때라면 추수의 주인께서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열매 거두실 줄을 믿고 그 자리에 가서 씨를 뿌리고 그 자리에 심겨지는 사람이 거두는 기쁨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복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열매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뿌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밀알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덕분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기도한 덕분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멋진 예배당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선교사들이 또 듣도 보지도 못한 어둠의 곳으로 파송함을 받아서 그 눈에는 열매를 보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한 덕분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애써서 하나님을 섬긴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가 되겠다고, 거두는 사람이 되겠다고, 내 눈에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왜 돕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죽어 우리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십시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권할 때까지, 성령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매임이 될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거두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와 내 심령과 우리 가족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본 것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그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났지만 뭐라고 부탁했는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너희와 양떼들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라. 이 얘기는 장로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목사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스스로 삼가라. 자기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거룩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열매가 되고 서로에게 씨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를 제대로 다스리고 세우지 못해서 상처받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 보세요. 영화 보세요. 부모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자식들 상처받는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 그건 부모야 돌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자식도요, 제대로 되지 못하면 부모에게 상처입니다. 더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는 원래 태생이, 존재가 자식이 똑바로 되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삼가고 세워야만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생명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성공과 직결되도록 우리와 관계 맺으셨습니다. 스스로 삼가라.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삼가라. 누군가를 위해서는 든든해야지 혼자서는 흔들렸어도. 다시 말해볼까요? 누군가를 위해서는 든든해야지 혼자서는 흔들렸어도. 우리는 뭐 특별히 돌보는 사람만, 부모만, 목사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스스로를 세우고 삼가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일깨어 정신 차리고 돌보라고 합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도 자식이 제대로 되는 것도 착한 마음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사랑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리떼가 들어와 잡아먹을 그것을 내가 뻔히 보는데 내가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 기억하고 너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깨어 양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하기만 해서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가장이 착하기만 하면 온 식구가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만 선한 사람만 인격 훌륭한 사람을 장로로 뽑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깨어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에요. 예. 장로님 얘기라니까 좀 그런 게. 예. 장로님으로 이제 곧 두 분이 서실 건데 누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장로로 목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녹록하지 않다고 만만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을 다해서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내 지혜뿐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내 지혜를 비춰보지 않으면 뱀처럼 지혜롭게 되려고 하다가 뱀이 돼버리고 맙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려고 하다가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 되고 정죄만 하는 사람이 되어 사람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혜롭되 선한 데 지혜로우라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내가 원한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곧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된 사단의 머리를 인자가 밟을 것이라는 그래서 실제로 무덤 문을 깨시고 사망이 메어들 수 없어서 사망에서 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뱀처럼 지혜로워져도 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로 오히려 선한 일에 지혜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의 은혜에 너희를 부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양떼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 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잠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아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몽둥이로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라는 돌보는 사람이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상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면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목사만 장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중보하는 것이지요. 나의 행사와 나의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래요. 말씀의 생각을 비춰봐야 되죠. 말씀에 거하라고 합니다. 말씀에 거해서 풍성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일을 이루기 위한 인용구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형성해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삶의 방식과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사람들로 다 받는 게 좋지 주는 게 뭐가 좋아요 희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는 것이 좋은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씨처럼 만드셨어요. 서로에게 서운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희생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서 내가 돌보는 우리 구역원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한 것이 하나님 안에 큰 기쁨이 되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쓰임받은 게,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 내 성김을 사용하여 주신 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것이, 내게도 달려갈 길이 있고 내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것이 기쁨이고 복이 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길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사랑하는 세관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는 그 일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님 우리를 복된 사람들로, 심겨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심히 이기적인 우리를 아시오니 말씀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비하심이 우리 마음을 심령을 강건하도록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격려하여, 서로 격려하여 그 길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서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는 참으로 참으로 귀한 공동체로 세관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